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암살 관련 기밀 문서를 생존 인물들의 이름과 주소를 빼고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CIA 중앙정보국과 다른 기관과의 엄격한 상의를 거쳐 모든 JFK 파일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문서에 거론된 인물 가운데 아직 생존해 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는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가 이렇게 하려는 것은 완전한 공개와 투명성을 위해 그리고 모든 종류의 음모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 사건 관련 내용이 담긴 문건 2,800건의 기밀을 해제했습니다. 다만 미 중앙정보국과 연방수사국의 요청에 따라 일부 민감한 사안의 문건에 대해서는 공개를 보류하고 향후 180일간 검토를 한 뒤 기밀 해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언제 모든 파일을 공개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백악관 관리는 미국 CNN 방송에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정보 활동이나 법 집행, 국가 안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대통령 권한으로 일부 문서의 기밀을 해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1963년 11월 22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차량 가두 행렬을 벌이던 중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미국 남부 테네시주에서 어제 대규모 백인 국수주의자 집회가 열렸습니다. 300여 명의 백인 국수주의자와 신나치주의자들은 이날 테네시주 두 개 도시에서 모여 테네시주 이민자 수용에 반대하는 시위를 열었습니다. 지난 8월 버지니아주 샬럿츠빌 시위를 주도했던 단체들도 이번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백인 생명도 중요하다는 기치를 내걸고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시위자들은 셸비빌에서 시위를 시작해 35마일을 행진해 멀프리스버러에서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이들 지역은 소말리아와 이라크 등에서 온 난민들이 주로 정착해 있는 곳입니다. 시위에 참여한 남부조직단체 관계자는 우리는 연방정부가 난민들을 테네시에 갖다 버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이민자 수용을 비난했습니다. 이들에 맞서 항의 시위대는 증오하지 말아라, 평화를 위한 퇴역군인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양쪽 시위대는 경찰을 사이에 두고 갈라져 있어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쿠바 주재 미국 외교관들이 원인불명의 건강 이상 상태를 보인 것과 관련해 음파 공격이 이뤄졌을 수 있다는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라고 쿠바 외무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무장관은 어제 미국 워싱턴 DC 하워드 대학병원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음파 공격 주장은 미국과 쿠바 간 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장관은 이 같은 주장은 쿠바 정부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비도덕적 주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 외교관들의 이상 증상에 대해 공식적으로 쿠바를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에 이에 대해 쿠바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 24명은 지난해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청력 손실과 뇌손상, 두통 등을 겪었습니다. 소말리아 보안당국이 수도 모가디슈 인근 호텔에서 차량 자살 폭탄을 일으킨 뒤 호텔 내부에서 저항하던 테러범 5명을 오늘 오전 모두 제압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나사 하블로드 호텔 내부에서 저항하던 테러범 3명을 사살하고 2명을 생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모가디슈에 있는 한 호텔에서 차량 폭발이 일어나 최소 23명이 숨지고 3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이날 공격으로 소말리아 고위 경찰 관계자와 전 의원, 전 장관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구 34만 명의 북유럽 국가 아이슬란드에서 어제 1년 만에 또다시 조기 총선을 치른 가운데 개표 초반 결과 독립당이 제1당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슬란드가 경제 호황임에도 불구하고 두 총리의 도덕성 문제로 1년 만에 두 차례 조기 총선을 치른 것입니다. 독립당 바르드니 베네딕트 손 총리 부친이 성폭력범의 명예 회복을 도우려 했고 총리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유권자의 민심을 잃은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여성 대표 카트린 야콥 스톨티티르가 이끄는 제1야당 좌파 녹색 운동은 17%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한 주 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일부터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을 순방하며 북한 문제를 집중 논의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는 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을 제재하는 내용의 초강력 제재법을 채택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 일본 3개국 국방장관이 만나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긴밀히 대처하기로 했는데요.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원기 기자, 이현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이제 한 일주일 남짓 남았습니다. 하와이부터 시작이지만 일본, 한국, 중국 이렇게 차례대로 이제 방문할 예정인데 첫 아시아 첫 순방입니다. 어떤 의제들이 핵심적으로 논의될까요?
네, 먼저 그 아시아 순방 그 일정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 그동안 중동, 유럽은 방문했지만 아시아 순방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아, 11월 3일부터 그 14일까지 아시아 그 5개국을 방문합니다. 먼저 좀 차례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11월 3일은 그 하와이를 방문하고요. 이어 5일에는 일본 도쿄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예.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그 미일 정상회담을 갖고요. 7일에는 한국 서울에 도착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그 미한 정상회담을 갖고 또 국회에서 또 연설을 합니다. 또 예. 미군 장병들도 만날 예정이고요. 이어 8일에는 그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를 아마 집중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경제 또 무역 이런 관련 행사에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어 10일에는 그 베트남에 도착해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죠. 에이펙 그 정상회담에 참석하고요.
네.
11일에는 그 베트남의 그 전 따이꽝 국가주석과 그 정상회담을 갔습니다. 그리고 12일에는 필리핀 마닐라로 이동을 해서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이 이때가 그 창립 50주년인데요.
예.
창립 50주년 그 행사에 참석하고요. 13일에는 그 미국 아세안 정상회담을 갔습니다. 아세안은 아시다시피 그 동남아시아 국가 여러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들 그 정상들과 그 굉장히 그 다면대화 뭐 이런 정상회담을 갖고요.
네.
또 필리핀 그 두테르테 대통령과도 양자회담을 갖고요. 의제는 역시 북한 문제가 가장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아시겠지만 그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그 핵심 문제가 될 거고요.
네.
이 밖에도 그 미국과 중국, 그 일본 또 아세안과는 무역 경제 또 이 밖에도 각국과의 그 미국과의 그 양자 현안이 있는데요. 이런 현안들도 그 비중 있게 논의될 전망입니다.
예. 한국 방문은 이제 국빈 방문입니다만 일본이나 중국보다 하루가 짧은 1박 2일인데 이 일정 가운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할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관심을 받고 있고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죠.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더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비무장지대는 그 휴전 중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는 한반도 상황을 보여주는 상징성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단골로 방문하는 그런 장소였는데요.
예.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확정된 뒤에 비무장지대를 방문할 것인가 이 문제 역시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특히 지금은 북한의 잇단 도발로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된 상황이어서 방문 여부가 주목이 됐는데요.
예.
일단 백악관은 지난 23일에 아시아 순방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면서 방한 기간 중에 비무장지대 대신에 경기도 평택에 있는 험프리스 미군기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따라서 비무장지대 방문 가능성은 수그러드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백악관 설명을 들어보면 안전 문제 때문은 아니었고요. 시간적 제약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1박 2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또 국회 연설을 하는 등 일정이 많아서 험프리스 방문과 또 비무장지대 방문 두 가지를 다 하기는 어렵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5일에 비무장지대 방문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을 하면서
네.
아마 놀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는 아닌 상황이고요.
예.
끝까지 좀 지켜볼
그렇군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관심을 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지난 4월 마라라고 정상회담 이후에 뭐 국제 외교 무대에서 만났습니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하는데 역시 북한 문제가 양 정상 간의 주요 이슈 가운데 빠질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그 아세안 순방 그 일정 중에 오는 그 11월 8일 9일에 있을 그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이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행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예.
그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그 중국이 그 대북 제재 열쇠를 쥐고 있고 또 미국의 대북 정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여부도 바로 그 중국 시진핑 주석에 달려 있다 이렇게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역시 북한 문제는 그 앞에 이루어진 그 트럼프 그 시진핑 주석 간의 그 정상회담이 큰 그 분수령 역할을 했습니다.
예.
지난 4월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개인 그 휴양지죠. 그 플로리다에 있는 마라라고 해서 시진핑 주석과 만났는데요. 당시에 그 미중 간의 그 커다란 그 합의를 이뤘습니다. 당초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해서 경제적으로 되게 상당히 압박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제재 같은 거죠. 경제적으로 강하게 압박을 하는 대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몰지 않겠다. 이런 일종의 어떤 그 하나의 그 큰 거래 이런 것이 이루어졌는데
예.
이번에도 뭐 비슷한 흐름이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즉 미국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보다 강력하게 북한을 억제라. 그러니까 지금 그 금융 또 무역 또 석유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상당히 그 중국이 그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예. 계속 또 더욱 압박을 가해라 이런 걸 하고요. 만일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수준 그 정도로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세컨더리 보이콧 즉 중국의 기업에 대한 그 2차 제재를 통해서 중국을 상당히 옥죄겠다 이런 일종의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까지도 압박하는 그런 카드를 지금 미국이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그 중국의 그 입장입니다. 중국은 그 미국의 그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그 합의한 그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대북 제재를 충실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할 것 같고요.
예.
동시에 중국은 그동안 그 여러 가지 그 북한 핵 문제를 그 대화, 쌍중단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요. 아마 중국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몇 달 만에 지금 얼굴을 맞대는 거기 때문에
예.
기존의 어떤 쌍중단 또는 육자회담 재개 또는 미북 간의 어떤 그 대화 이런 걸 통해서 모종의 그 어떤 카드를 내놓 방안을 내놓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있는데요.
예.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4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도 계속했고요. 또 핵실험도 했고 또 거기에 대응하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안도 있었고 최은기 기자가 대북 제재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미국은 이 대북 제재 동참에 대해서 중국을 지금까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은 그 중국의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중국이 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들 특히 2375호가 통과된 후에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는데요. 그 사례들을 좀 보면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북한과의 신규 거래를 중단하라고 일선은행에 통보를 했고요.
네.
또 중국 정부는 대북 석유 제품 수출을 제한하고 북한산 섬유 제품의 금수를 발표했습니다. 또 중국 내에 있는 북한 기업들에 대해서 120일 안에 폐쇄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예.
폐쇄 대상에는 북한 식당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중국 주요 도시에 있는 대부분의 북한 식당은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타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조치들 미국 정부가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수전 손튼 국무부의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대행은 상원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중국이 대북 제재에서 눈에 띄는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중국의 대북 정책의 전환을 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예.
또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면서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중국이 북한을 더 압박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게 되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좀 더 철저하게 완전히 이행하고 또 다른 대북 압박 조치들도 취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중국 입장을 보면 중국은 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충실히 이행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의 독자적인 제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중국 간의 대북 제재와 관련돼서 조금 차이 나는 부분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법 이런 것들이 도출될지 혹은 미중 간에 어떤 합의가 나올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백악관에서도 이번 아시아 순방 목적은 북한 문제 해결이다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를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그 백악관 그 고위관리가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지난 23일 그 익명을 그 전제로 그 브리핑을 했습니다. 기자들을 만나서 이제 설명을 한 건데요. 여기서 크게 그 한 두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첫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의 가장 큰 목적이 북한 문제 해결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그 북한에 대해서 일종의 뭐 군사적 조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이 그 대북 발언 수위가 높아진 것은 북한이 그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하나 그 중국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동안 그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이런저런 저 제재 조치 그러니까 석유도 좀 뭐 제한하는 이런 조치를 취했고요. 그다음에 금융 또 세관에서 그 단속을 열심히 하는 거 이런 걸로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긍정적인 면이지만 이것이 충분치 않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미국은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북 제재의 그 수위를 높여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 그 중국의 그 북한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진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은 중국이 북한을 동맹국 또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하나의 완충지대 견제 카드 이런 걸로 이용을 해왔는데 그 동안 중국하고 쭉 접촉을 해보니까 중국이 점차 북한을 굉장한 골칫덩이, 문제 이걸로 인식하는 듯한 그런 그 인상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잘 준비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얼마나 잘 준비됐는지 알면 깜짝 놀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뭐 앞서 DMZ 방문도 그렇고요. 깜짝 놀랄 만한 걸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2일에 미국 그 폭스뉴스의 썬데이 모닝 퓨처스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말인데요.
예.
중국이 북한의 위협을 저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미국의 독자적인 대비책 역시 철저히 준비되어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예.
필요할 경우 미국이 얼마나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지 알게 되면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말을 했습니다.
예.
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필요가 없다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 누가 알겠는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
굉장히 좀 또 아리송한 부분도 역시 있는 부분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받게 될 충격이 어떤 것인지 미국의 준비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예.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강도 높게 시사한 것이 아니냐 이런 풀이가 나왔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없을 것이라면서 북한을 향해서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었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트럼프 정부는 초기부터 이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뭐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미 전 카터 대통령의 경우는 본인이 필요하다면 긴장 완화를 위해서 북한을 방문할 수도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가 너무 중국만을 의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했죠.
그렇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그 미국의 전직 대통령 중에서 그 북한과 그 남다른 인연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1994년이죠. 그 1차 북한 핵위기 때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그 판문점을 넘어서 그 북한에 들어가세요. 당시 그 김일성 주석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대동강변에서 그 뭐 그 뱃놀이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김일성 주석과 그 회담을 해서 물론 개인 자격이었긴 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 북한 핵 문제에 그 물꼬를 텄고 그 돌파구를 만들어서 이어서 그해 10월이죠.
예.
그 미북 그 제네바 합의로 그 하는 평화적인 1차 핵 문제가 해결되는데 상당히 큰 공헌을 했고요. 그 뒤로 그 카터 대통령이 그 이 문제로 인해서 그 노벨 평화상도 받고 그런 그 한반도하고는 큰 그 인연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네.
최근에 뭐 북한 핵 문제가 무슨 굉장히 다시 지금 고조되고 또 뭐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카터 전 대통령이 최근 그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 핵 문제 또 한반도 상황에서 상당히 우려를 하면서 방북을 다시 하고 싶다. 북한에 가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본인이 의사를 이렇게 밝혔습니다만은 미국 그 트럼프 행정부는 약간 좀 그 미온적이거나 좀 부정적인 그런 쪽에 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이 그 지난 그 10일 날 그 공식 반응을 내놨는데요.
예.
카터 전 대통령이 방북하려면 그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만일 가게 된다면 미국 정부의 환송은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썩 내키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예.
또 하나 특히 그 정부 대표로는 힘들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다만 그럼 방북을 허용할 것이냐 이렇게 기자가 물으니까 미리 예단하고 싶진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더라도 개인 자격으로 가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썩 환영하지 않는다 이런 일종의 반응이겠습니다.
예. 자, 한주 앞으로 다가온 아시아 순방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이어나가겠습니다. 미 의회에서도 북한을 압박하는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여러 움직임들이 있었는데요. 의회의 움직임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미국 행정부가 또 지난 26일에 재무부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에 책임 있는 개인 7명과 또 기관 3곳을 제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그런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아시겠지만 그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그 출범 이래 계속 북한의 그 핵미사일 또 이런 것에 관련된 그 북한의 그 주요 그 인물들을 그 계속 그 제재 명단에 그 올리고 있는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거기에 이제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미 재무부가 그 최근에 그 북한의 개인 7명하고요. 기관 3명을 그 제재 목록에 올렸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 해외 그 자산 통제국이 재무부 산하 있는데요. 거기에 그 새로 명단을 그 새로 올렸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북한의 그 정영수 그 노동당 노동상 또 김강진 대외건설국장, 조경철 보위사령관 이런 그 사람들을 올렸는데요.
예.
모두 7명이고요. 또 기관으로는 그 철연해외건설회사, 또 북한의 그 대외건설군, 인민군 보위사령부 이런 저 3곳을 포함해서 그 제재 명단에 올렸는데요.
예.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앞에는 북한의 그 대체로 그 핵 또는 뭐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사람들을 계속 그 제재 명단에 올렸는데
예.
이번 것은 그 인권 유린에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국의 그 탈북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북송을 했거나 또는 해외에 있는 노동자들을 그 탄압을 하고 박해한 사람들 이런 거기 때문에요. 역시 그 미국 그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제재가 계속 그 강화되고 또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재무부 조치가 이제 국무부가 앞서 보고한 북한 인권과 관련된 이제 보고서에 이제 기반을 한 건데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사람들의 직책이나 그리고 기관 이걸 보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무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짚어볼까요?
네, 이 보고서는 그 지난해 제정된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인데요.
예.
지난해 7월 또 올해 1월에 보고서가 나왔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네.
역시 이번에도 북한 당국의 심각한 인권 유린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처형, 또 강제 노동, 고문, 장기간 임의 고금, 또 강간이나 강제 낙태 등의 성폭력 등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특히 이번에는 그 대규모 동원 형태로 이루어지는 강제 노동과 또 노동 수용소에서의 교화 행위 그리고 해외 노동 계약 등 북한의 상당수 인권 유린이 정권의 무기 프로그램을 지탱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매년 그 수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정권을 위한 수익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해외에 파견돼서 노예와 같은 상황에서 일한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네.
또 아울러 이동의 자유와 정보 접근을 통제하려는 북한 정권의 노력이 국경을 훨씬 넘어선다고 지적을 하면서
예.
해외에 있는 북한인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또 해외 망명을 시도하는 개인들을 강제 북송하기 위해서 보안 요원들을 파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보고서는 이 같은 심각한 인권 유린과 검열에 책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개인 7명 또 기관 3곳을 지목을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북한을 압박하는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미 하원에서 북한에 대한 초강력 제재법을 채택을 했죠.
네, 이것이 그 미국 정치권의 그 새로운 그 흐름이면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네.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위협이 이제 갈수록 커지고 그러니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당연히 나서서 이제 그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건 뭐 이제 당연한 현상인데요.
예.
그에 못지않게 미 의회도 상당히 강경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 북한을 그 압박하고 제재해라 이런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고요. 이것도 그 거기에 그 이른 그 하나의 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Yeah.
미 하원이 그 24일 그 초강력 그 대북 제재 법안을 찬성 425 반대 투표라는 그 압도적인 표 차이로 했는데요. 특징은 그 북한과 거래하는 어떤 그 개인이나 기업도 그 제재를 한다 이런 내용을 그 담고 있는 겁니다.
Yeah.
여기서 물론 이 법안이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네. 어떤 그 개인이나 그 기관도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으면 제재를 받는다 이런 거기를 했기 때문에
네.
구체적으로 뭐 아시겠지만 북한의 그 금융거래, 무역거래 이런 것은 거의 90% 이상 중국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중국이 아마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그 우려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예, 이 법안의 이름이 오토 원비어 북한 핵 제재법 이렇게 이제 명칭이 붙어졌는데 이게 공식 이름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이름이 붙어진 건가요?
네, 당초 법안의 이름은 2017 북한의 금융망 접근 방해법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
그 내용대로 그 북한과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 그런 그 개인과 기관도 제재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법안이 그 본회의에 제출이 되면서 오토 원비어 북한 핵 제재법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예.
지난 2015년 12월 말에 북한에 여행을 갔다가 정치 선전물을 훔쳤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 체포가 된 뒤에 국가 전복 음모죄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올해 6월에 혼수 상태로 귀국한 지 며칠 만에 그 사망했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를 추모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그 법안을 이름을 정했다 이렇게 하원 금융위원장은 설명을 했는데요.
예.
너무 이른 나이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친 젊은이가 북한 정권의 참담한 반응을 보여주는 국제적인 상징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또 오하이오주 출신의 브래드 웬스트럽 의원은 원비어 씨가 북한에서 18개월간 잔인한 대우를 받고 그 결과 사망했다고 지적하면서 원비어 씨와 그 가족도 친구들이 겪은 고통과 아픔은 되돌릴 수 없지만 미 의회가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법안 이름 이렇게 붙였으니까 이제 이 법안을 받아들인 어떤 무게감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달라질 수 있겠군요. 지금 오토 원비어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의회에서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행동들도 구체화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북한은 그 지난 2008년에 그 당시에 그 부시 행정부 시절이죠. 그때 그 비핵화에 좀 그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그 테러 지원국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지금까지 그 8년째인가요? 7년째인가요? 예. 그래서 그 8년째 그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최근에 그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북한을 그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상원에 이어서 그 하원 의원 16명이 국무부에 그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재지정해라 이렇게 촉구하는 그 선언을 보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의원들은 이번 소환에서 그 북한 그 김정은의 그 위협 그 핵 위협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 테러 지원국 지정을 요구했는데요. 이것은 그 두 가지 그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네.
첫째는 그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미국 대학생이죠. 그 오토 원벼 얘기입니다.
예.
오토 원벼가 북한에서 그 부당하게 억류돼서 학대를 당한 뒤 그 사망한 것이 그 일종의 그 테러 지정국으로 지정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그 지난 2월에 발생한 사건이죠. 그 북한 요원이 북한 공작원이 그 말레이시아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그 이복형 김정남을 그 백주 대낮에 그 살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이것이 테러 지정국으로 특히 저 독극물을 사용해서 민간인을 살해한 테러 지원국이 강력한 근거가 된다 이렇게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예.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도 소니 픽처스사에 대한 해킹 그 논란이 있었을 때 이때도 이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제 국무부가 이제 이걸 지정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국무부는 네. 어떤 입장입니까?
네, 국무부는 아직까지는 그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법에 명시된 기준 아래 신뢰할 만한 증거가 뒷받침될 경우에 즉각 행동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어떤 국가가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가 국제 테러 행위에 대한 지원을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국무장관이 밝혀야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국무부는 어떤 국가가 테러 지원국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지정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아울러 국무부는 북한에서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는 현재 진행되는 과정이며 모든 정보는 신뢰할 수 있고 확정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국무부의 이 같은 설명은 지난 7월에 연례 테러 지원국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을 제외한 이유와 관련해서 설명했던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예. 자, 북한에 대한 압박을 구체화하고 있는 행정부와 의회 움직임들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미국과 한국, 일본 국방장관이 만나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자, 일단 3국 국방장관 회담 어떻게 진행됐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그 북한의 그 핵 위협이 상당히 고조됐고 또 트럼프 그 미국 대통령이 그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예.
이런 상황에서 그 미국과 한국, 일본 국방장관이 그 한 자리에 모여서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위협에 그 긴밀히 공조하자 이런 점을 그 확인을 했습니다.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또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 또 오노데라 이스노리 일본 방위상이 23일 그 필리핀에서 그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가 열렸는데요.
예.
여기서 그 세 명의 국방장관이 그 따로 만나서 그 북한 핵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그 두세 가지를 그 합의를 했는데요. 첫째로는 북한에 대해서 그 최대 압박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그 평화적 외교적 노력으로 해결하는데 그 지원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또 하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그 정보 공유를 확대를 하고요. 또 하나는 그 미국의 폭격기와 또 여러 차례 수용한 그 연합훈련 이런 것도 계속 확대해서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자 이러기로 합의했습니다.
예. 공동성명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회담 뒤에 3국 장관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 점들을 합의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먼저 가장 강력한 용어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행동을 규탄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어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예.
또 3국 장관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이 3국의 안보와 번영에 위협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런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 공유를 증진하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아울러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을 통해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고요.
네.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 프로그램 억제와 관련해서는 운송수단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미, 한, 일이 북한에 대한 뭐 공조를 강화하는 움직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가 하면 이제 북한은 9월 15일 이후에 도발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순방 도중 혹은 전후에 도발할 가능성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지금 기간인데요. 아시겠지만 네. 북한은 그 올 2월에 부터 그 북극성 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 총 그 한 20발 정도의 그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순차적으로 좀 살펴보면 한 달에 뭐 한 두 번, 많을 때는 세 번을 그 발사를 했고요.
예.
또 하나는 지난 9월 3일에는 그 6차 핵실험, 수소폭탄 실험까지 해서 상당히 그 고조된, 그 위협이 고조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9월 15일부터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요. 지금 한 달 이상 북한이 아무런 도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사일도 쏘지 않고 핵과 관련해서는 무슨 특별한 그 움직임이 없는데요. 상당히 그 흥미로운 지금 기간입니다. 왜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던 북한이 이렇게 그 안 하고 있을까? 뭐 이런 거 있고요. 특히 그 지난번에는 그 9월에 그 유엔 총회 그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완전 파괴 발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성명을 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성명을 냈는데요. 당시 그 성명 내용 중에 보면은 나의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얘기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걷고 미국이 어떤 것을 상상하든 여태까지 보지 못한 역대 최대급의 그 보복을 하겠다 이런 예. 굉장한 그 도발을 그 언급해놓은 상황이라서요. 왜 이렇게 잠잠한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전문가들은 대개 이제 저 두 가지 요인을 꼽고 있습니다. 예. 하나는 지난 9월부터 시작해서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대북 그 발언, 강경 발언이 굉장히 많았고 또 하나는 그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그 군사적 시위를 한 게 많습니다.
예.
그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그 B-1B 전략 폭격기가 벌써 지금 서너 차례 그 한반도 상공에 출격해서 그 일종의 무력 시위를 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태평양상에 지금 그 항공모함, 미국의 그 주력 항공모함이 적대나 지금 그 배치된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그 미국의 군사적 시위에 북한이 좀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게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11월 8일 9일 날은 베이징에서 그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그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죠. 그래서 북한 문제가 논의될 거기 때문에요.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도 이것을 좀 지켜보면서 그 회담 결과를 보면서 뭘 하기 위해서 좀 관망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이 북핵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에 앞서서 그 뭐 중국과 일본에서도 정치적으로 어떤 뭐 변화, 뭐 전기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중국의 경우는 시진핑 주석이 공산당 당대회를 통해서 집권 2기 출범을 시작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5일이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2기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 외 5명의 새 정치국 상무위원을 선임했습니다. 새로 선임된 상무위원들은 모두 60살 이상이며 2020년 끝나는 시 주석의 임기 후 권력을 이어받을 후계자는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시 주석이 10년 집권을 마치고 세 번째 연임을 시도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일은 당대회가 폐막된 24일 일어났는데요. 폐막 선언에 앞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공산당 헌법인 당헌 수정안에서 시 주석의 이름이 들어간 겁니다.
네.
기존의 지도 이념에 사람 이름을 명기한 것은 마오쩌둥 또 덩샤오핑 이 두 사람밖에 없었는데요. 시 주석은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급의 대우를 받게 되면서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그 시 주석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예.
현직에 있으면서 역사적인 지도자들과 업계를 나란히 하게 된 시 주석은 앞으로 권력이 더욱 시 주석에게로 그 집중될 전망인데요.
네.
앞으로 5년 동안 적어도 5년 동안 시진핑 1인 체제가 굳어질 것으로 미국과 서방의 언론들이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뭐 중국과 북한이 전통적인 뭐 형제 의 나라 뭐 동맹국이라고 합니다만 그 관계가 상당히 예전만 못하죠.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1930년대죠. 김일성 주석은 그 중국 공산당에 가입해서 그 활동도 하고요. 그 뒤로 한 70년 이상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 아, 북한의 그 조선노동당하고 중국 공산당이 최근 관계가 상당히 그 악화됐다 이렇게 그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 10월 10일이죠. 아, 북한 그 노동당의 그 창건 72주년이 됐는데요. 중국 공산당이 축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 북한의 노동신문에는 쿠바나 무슨 다른 중동 국가의 그 축전을 소개하면서 이것은 일체 소개를 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 북중 간의 그 관계 악화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끝으로 일본도 지금 아베 총리가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역시 아베 총리의 정치적 입지를 탄탄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겠군요.
네, 맞습니다. 아, 전체 465석 가운데 아,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이 두 당이 313석을 차지했습니다.
예.
한마디로 여권의 압승이었는데요. 특히 313석을 차지한 건 매우 의미가 큽니다.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요건이 전체 3분의 2인 310석인데요. 여기보다 그 3석을 더 많이 차지한 겁니다.
예.
따라서 이번 선거 결과로 일본 연립여당은 아, 보수 야권의 협조 없이도 단독으로 개헌에 착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아베 총리는 그동안 미국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강력한 대북 압박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요. 이번 총선거의 압승을 바탕으로 더욱 강경한 그런 대북 정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아베 총리는 총선 승리 후에 연설에서 북핵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자, 오늘 뉴스 포커스 시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일주일 앞두고 미국 행정부 또 의회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움직임 또 아시아 3국의 정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뉴스 포커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최원기 기자, 이현철 기자와 함께했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네, 한국 4년 차예요. 진짜 꿈 같은 시간들이 훌쩍훌쩍 지나가고 있어서 되게 아까워요.
4년 전 서울에 정착한 탈북자 주찬양 씨는 국제 비정부 기구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일하는 활동가입니다.
고향 친구들, 고향 이웃들을 위해서 항상 꿈꾸고 조금이나마 이렇게 똑같은 우리 평범한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그냥 고향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인 청년이죠.
고향은 함경북도 청진. 19살 나이에 가족들이 무사히 탈북할 수 있도록 고향에서 시간을 버느라 혼자 지냈었습니다.
우리가 거짓 속에서 살고 있었구나 하는 걸 느끼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들으면서 너무 신기하고 자유로운 목소리들을 듣고 느끼면서 상상이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너무 진짜 저희 가족은 라디오를 들었다고 표현하네요. 온몸으로 먹었다고 표현하거든요.
밤마다 이불 속에서 바깥 세상 라디오를 들었던 아버지는 탈북 후 한국에 정착을 했고 3년 뒤 주찬양 씨도 아버지가 보내온 사람을 따라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근데 중국에 딱 도착하니까 아, 중국은 안전하겠지 막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는데 잡혔었어요. 깜짝 놀랐죠. 저는 진짜 세상 하늘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중국 남쪽으로 다시 태국을 거쳐 한국 인천공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던 주찬양 씨.
저는 되게 그때 엄청 천진난만했어요. 비행기 탔을 때 일단 아 가족이 사는 서울 땅으로 간다. 그게 너무 신났고.
한국에 찾아온 탈북자 누구나처럼 하나원 교육을 받아야 했고 석 달 뒤 부모 형제들이 살고 있는 서울의 한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되게 짠했어요. 북에서 혼자 있을 때 가족들 생각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꿈도 맡겼었거든요. 엄청 많이 꿈을 꿨었는데.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주찬양 씨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꿈에서 봤던 한국 집이랑 거의 유사한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네. 그런 것들도 너무 신기했고, 내가 진짜 꿈속에서 봤던 서울 한복판에 우리 가족이 사는 집, 그 집을 진짜 현실로 막 받아들여야 되는 게, 솔직히 지금도 제가 미국 몇 달 갔다 오고 막 현실이 지금 막 저거 또 새로운 것처럼, 그때는 너무 진짜 아, 그 느낌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보고 싶었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두 동생들을 마치 꿈을 꾼 듯 맞이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어요?
네, 그게가 2011년도였죠. 제가 와서 하나원에서 퇴소해서 가족들 만났는데 딱 도착하니까 남동생이 누나, 솔직히 남동생 여동생 진짜 코 올리겠대 헤어졌는데 애들이고 3년 사이에 훌쩍 커서 남동생은 목소리가 변하기 시작했고 여동생은 생머리 긴 생머리를 찰찰 휘날리면서 예쁜 아가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오싹했고 무엇인가 서먹서먹한 느낌도 들었고 너무 기뻤고.
반갑기도 했고 놀랍기도 했던 첫 만남의 순간. 병약했던 어머니, 어린 동생들은 낯설게 느껴졌을 정도로 가족들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가족들은 어떻게 살고 있던가요?
가족들은 일단은 저는 시간이 3년이라는 기간이 흘렀으니까 어머니는 조금 더 주름졌을 거고 아버지도 마찬가지일 거고 뭐 동생들은 뭐 조금 키나 조금 더 컸겠지. 근데 제가 동생들 표현 아까 했잖아요. 남동생은 그 키도 크고 목소리도 변했는데 헤어스타일조차도 뭐 한쪽 눈 내놓고 한쪽 눈 살짝 가리는 그 롱 헤어. 남자들은 북에서 그렇게 긴 머리 못해요. 근데 그런 거 딱 하고 딱 이렇게 뒤로 넘기면서 탁탁 머리를 살짝 젖혀서 머리가 뒤로 넘어가더라고. 막 무엇을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동생도 막 긴 생머리 아가씨. 그리고 어머니는 더 젊어지시고 더 예뻐지신 거예요. 몸매도 더 예뻐지셨고 얼굴도 하얘지셨고. 그리고 어머니가 북에서 때 많이 아프셨는데 병도 다 나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빠도 너무 그 미소가 아름다우신 그 아빠 너무 더 젊어지시고 그냥 와 이런 거구나. 그냥 제가 한국이라는 사회를 그 경험을 안 했어도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그 모습, 그 목소리 색깔들, 얼굴 빛들 보니까 그냥 안 경험하지 않아도 무엇인가 느껴지더라고요. 아 역시 네, 이렇게 누리고 사셨구나 하는 거.
어머니는 고생 많았다고 혼자 두고 떠나서 미안했다고 한상 가득 딸을 위한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갈 수는 없는 북한 땅에서 무사히 한국까지 찾아와준 누나를 만난 남동생. 가족 상봉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습니다.
남동생은 제가 도착했다고 막 그 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로 눈이 펑펑 내리는데 그 눈을 촬영하고 집안 풍경 촬영하고 누나 촬영하고 비디오를 만들어 보여주고 맛있는 거 먹고 히히호호 하다가 저녁에 다 잤죠? 너무 편하게 잤는데 아침에 다음날 아침에 눈 뜨지 못하겠더라고요. 분명 정신적으로는 깼는데 눈이 안 떠지더라고요.
모든 게 꿈처럼 사라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3년을 하루같이 소원했던 일이지만 혹시나 눈을 뜨면 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까봐 애써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게 막 길로는 들려요. 엄마가 막 요리하고 아빠가 막 뉴스 들으시면서 우렁우렁한 목소리 말씀하시고 남동생, 여동생들이 북한에 있을 때랑 비슷하게 서건서건 여전히 이불 밑에서 석닥석닥 둘이 무슨 말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하는 거 여전하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이 막 현실인데 막 꿈 같고 눈 뜨면 깨질 것 같고 해서 눈을 감고 진짜 한동안 있었어요. 지금도 막 그 얘기하면 막 오싹하고 그때 그 느낌이 조금씩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게 저한테는 정말 잊지 못할 첫날 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그랬던 거.
신혼여행에 오른 첫날 밤의 신부처럼 설레고 또 설렜다는 주찬양 씨. 차마 눈을 뜨지 못하고 누워 있었던 찬양 씨의 마음을 가족 모두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곧 알게 됐습니다.
그 전날 밤 얘기하니까 남동생들도 마찬가지였대요. 아빠가 먼저 한국 오시고. 근데 남동생들도 그랬대요.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저만 혼자 북한에서 3년 동안 가족 헤어져서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어린 나이 동생들도 그 마음이 깊었더라고요.
이 방 저 방 가족들이 살고 있던 집을 둘러봤습니다. 집안에 가득 찬 세간 살림은 모두가 신기한 것 천지였고 어떻게 쓰는 물건인지 어린애처럼 물어보고 탄성을 냈습니다.
그때는 가족들이 냉장고, TV 다 갖추고 일식으로 갖추고 사는 게 너무 신기하고 북에서는 아마 부잣집들, 잘 사는 집들, 돈 많은 집들이 운영할 수 있는 기계들이거든요. 전기부터 잘 와야 되니까. 그리고 전기도 막 24시간 빵빵하게 오고 막 그런 것들이 막 진짜 천국이 따르고 화장실에서는 더운물 찬물 조절해서 쓸 수 있고 청소하는 것도 다 기계로 하고 밥하는 것도 다 기계로 하고 진짜 저는 지금도 신기하긴 해요. 솔직히 그때는 더 신기했죠.
손님처럼 낯설기만 한 찬양 씨 그런 모습을 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기쁘기도 했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찬양 씨의 어머니는 마음 한켠에서 북받쳐 오르는 안타까움으로 찬양 씨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줬습니다.
제가 맞이어서 엄마한테 많이 안겨보거나 막 칭얼칭얼 엄마 몸에 감겨봤던 기억이 많이 없는데 혼자 이렇게 고생하고 다 오니까 어머니가 저를 진짜 살덩이 피부치를 거기다가 두고 얼마나 어머니가 솔직히 많이 아프셨대요. 저 때문에 어머니가 거의 막 속병 다 아프시고 지금도 어머니한테 되게 미안해요. 저 때문에 병이 많이 또 이렇게 드신 것 같아서. 근데 그랬는데 제가 다 이렇게 옆에 와 있으니까 어머니가 저 손을 이렇게 잡더라고요. 근데 손을 잡고 막 이렇게 쓰다듬더니 막 눈물이 약간 가랑가랑 하시면서 야, 이 손이 여자 손이 맞니? 야, 진짜 우리 딸 고생 많이 해서 손이 막 까칠하고 남자 손 같구나 막 하면서 손을 계속 쓰다듬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그냥 못 모르고 흥흥 하고 그냥 웃기만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 미국 연수를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찬양 씨의 손을 꼭 잡고 그때 미안한 마음을 다시 말해줬습니다.
맞아요. 근데 얼마 전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다시 손을 잡더니 우리 딸 손이 많이 부드러워졌네. 이제야 여자 손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웃으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근데 되게 미안하다는 표현도 해주셨고 아빠도 되게 아빠가 미안하긴 하다고 아빠도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아빠는 저를 북에 남으라고 하셨던 분이에요. 있으셨는데 아빠가 그런 것들 다 미안하다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다 미안하다.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 된 찬양 씨의 신분증을 만들어주려고 주민센터라는 곳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돈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면서 은행에도 데려갔습니다.
일단 아빠가 저를 제일 먼저 데리고 나간 게 주민등록증 하는 거랑 은행이었어요. 은행. 근데 제가 그때 하나원에서 돈을 100만 원 다 가지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통장을 만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국민은행 갔었거든요. 은행에 갔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 카드 하나에 돈 100만 원 다 들어가는 게 요만한 손바닥보다 더 작은데 돈 100만 원 다 들어가고 그거를 어느 그런 은행에다가 맡겨놓고 그냥 카드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때
집안 어디에 꼭꼭 숨겨두고 있어야 할 돈을 남에게 맡겨두고선 통장 한 권에 조그만 플라스틱 카드 하나 받아 돌아선다는 것이 영 탐탁지 않았습니다. 사기꾼들이 득실된다는 자본주의 세상에 누구를 믿고 돈을 내어놓는다는 것인지 아버지의 계속된 설명도 귀에 전혀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돈을 내 돈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어디 그런 건물을 그런 큰 건물에다 맡겨놓고 이거 자본주의 세상에서 막말해서 자본주의란 인식이 되게 강한데 거기서 그 저 돈을 다른 사람 건물에다가 맡겨놓고 막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일단은 제가 고집이 엄청 세요 또 그래서 쓸데없는 거지. 그래서 아빠가 뭐라고 설명해 주셔도 잘 안 들렸어요. 돈 100만 원 그냥 가지고 있고 싶은데 아빠가 굳이 하시라고. 그래서 네 하고 그냥 따라갔어요. 그래서 아빠가 막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 했죠. 하고 기계 작동하는 법 다 배웠어요. 뭐 비밀번호 누르세요. 뭐 입출금, 계좌이체 다 배웠거든요. 그다음에 아빠같이 집에 돌아왔어요. 집 근처였거든요.
불안한 마음에 안절부절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누군가가 찬양 씨의 돈을 가져가 버릴 것 같고 은행 사람들이 시치미를 뗄까 봐 한시라도 빨리 돈을 찾아오고 싶었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그 돈이 제 돈이 요만한 카드만 제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돈은 다 은행에 있어요. 에이, 말도 안 돼. 그 다음에 조용히 가서 배웠으니까 기사 출금 다 뽑았어요. 돈을 다시 뽑아가지고 집에 와서 그 돈을 막 하나 둘 해는 이렇게 세워보는 것도 재밌고 해서 방에서 혼자 문 닫고 막 세는데 아빠가 문을 빼꼼 이러고 뭐 해요? 아빠는 딸이 뭐 하는지 하시시 계속 궁금하신 것 같아. 문을 딱 열시더니 뭐 해요? 하는데 제가 지금 돈을 헤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이유 뭐유? 네가 돈을 지금 다 찾아봤냐고 무슨 돈이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막 웃으시더라고요. 에이 거짓쟁이 막 이러면서. 근데 나중에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아빠가 하나하나 또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편리하게 다 돼 있는 거잖아요. 돈을 그 종이돈을 막 이렇게 북한처럼 보관하는 게 아니고 다 은행에 이렇게 해서.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탈북자 주찬양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이신 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9시 30분부터는 BOA 세계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